기도 제목도 내드렸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캠퍼스 전도와 이제 썸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교회는 영혼 구원한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또 추운 겨울 동안에 우리 국내로부터 또 해외까지 은혜 중에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각 진마다 이제 캠퍼스로 나가서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새 학기가 되면 저희들만큼이나 이단들도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또 그들에게도 주의할 것을 또 요청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또 그들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5월에 있는 썸데이를 또 저희들이 지난 겨울부터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선교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3월 18일 주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1차로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셨다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썸데이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 서고 또 이제 베수도 앞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늘 이 순간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줄 압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부터 또 주일에 간격이 있었고, 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스토리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이제 원합니다. 들어오는데 오순절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바울이 급히 서둘러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들어오는 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함께 기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내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가 고난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는 일에는, 내가 사명을 다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에도 유다에서 내려온 아가부라는 사람이 올라가지 마라, 그 선지자가 올라가면 네가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도 바울은 그것을 만류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결례를 행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해하기로 작정했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천부장이 그 상황을 접하게 되고 상황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알고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작정을 내립니다. 또그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 천부장이 많은 병사들을 대동해서까지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100km가 넘는데요. 그것을 야간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바울을 거기까지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갔는데 그때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였는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24장 우리 24절부터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 보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여자다. 여기서 이제 성경의 기자가 그 아내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어떻게 보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힌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모세 율법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벨릭스에게는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서 근데 다음에 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벨릭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좋은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의도로 이것을 활용하고 맙니다. 예를 들면 바울을 잡아두고 자꾸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 바울이 좀 뇌물을 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거 풀어줄 수 있겠다. 실제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죄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하니까 그들의 종교법에는 이게 고소가 될지 모르지만 로마법에서는 바울을 지금 어떻게 처단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총독이 마음만 먹으면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할 때에 너희들이 힘써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그들에게 비밀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풀려나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죠. 우리 같으면 그런 억울한 일 당하고라면 카톡으로 간사님한테 또 목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억울한 일 당했는데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것도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바울은 그런 게 말하지 않고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아 지금 기도 좀 해주라. 급한 일이 생겼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게 잡혔는데 이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내 옆에 있는 이 죄수 아니 내 옆에 있는 함께 갇혀 있는 이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가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그러면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났습니다.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입니다. 2년. 그 벨릭스가 바울을 잡아두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난 해가 두 해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총독이 바뀌었는데 누구냐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25장 9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벨릭스도 그러고 베스도 그러고 누구에게 마음을 얻고자 하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오직 관심은 정치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크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이들이 정치하는 가운데에 유대인의 도움을 받으면 이들이 수월하게 정치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면 이들이 정치하는 데도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열심.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변호자를 데리고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 거기 은혜 받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싫어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이렇게 신방할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 믿는 지체예요. 그 직장에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섯 명 일하는 그 공간인데 그렇게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거기 나오려고 몇 번 이렇게 고민하고 막 작심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견디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섯 명인데 그전에 이제 네 명이었답니다. 세 명이 작심하고 이제 이 친구를 괴롭히고 거기서 내보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명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그 한 명조차도 자기들의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한 명이서 참 좀 고립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고 중립을 잘 지키다가 그 사이에서 이간하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홀로 외롭던 이 자매에게 동역자가 되고 그 친구가 이제 복음에 목말라서 막 이렇게 허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혼자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매와 신앙 안에 든든히 메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고 있어요.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어제 신방하면서 불쌍하게 여겨줘라, 불쌍하게.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님도 옛날에 장로님 힘들어가지고 힘들 때 장로님 그 요람 보고 뽀뽀하면서 기도했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진 찍어놨다가 맨날 뽀뽀하면서 축복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애가 이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도를 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더 좋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어떻게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런 역경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을 보면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걸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1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라는 이가 죽었는데 지금도 살아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 아시아에서 다가왔던 이 유대인들 또는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믿었는데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입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예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사명을 다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미 작심을 한 사람이에요. 죽겠다고 덤비는데 유대인들이 이기겠습니까? 그 바울이 죽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 바울이 그의 마지막 글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인으로까지 매이는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아니었으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었으면 바울이 잡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으로까지 매이고 고난을 받았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들을 쓸 때 하는 얘기입니다. 중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모함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한번 갇힐 때마다 그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처럼 중범죄를 지은 자들처럼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던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한 번도 멈칫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할 때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스토리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것도, 기록해 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홍해를 금방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전능하심, 그 영광, 그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여기도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까지만 읽을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말하게 하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일 되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바울이 아그리파와 버니게 앞에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베스도가 이 바울의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참 불쌍한 사람이 그 벨릭스와 그 아내, 그 다음에 오늘 아그리파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이 세상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불쌍한 세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너희들이 나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잡히게 될 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내가 변론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속에 이미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해야 될 모든 말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지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고 나면 성령께서 그 절묘한 상황에 절묘한 주의 말씀과 주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의 육체의 환경을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장애를 얻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에게 위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다고 생각할 때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1대1로 담임 목사님만 만나도 다리가 떨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로마의 권력 앞에 자기의 목숨이 그 바람 앞에 있는 촛불같이 훅 하면 사라질 그 위기에 처한 이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짓이 아니라면, 그것이 신기루처럼 막연한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맛보았다면 그 영광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세임 달라고 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아뢰시면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들고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